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이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오늘은 교회력에 따르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 교회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성령을 약속하여 주셨고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시작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또 그 사랑과 은혜가 나누어졌습니다. 오늘 이 주일에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또 지키며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오늘 세 번째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화의 나라인데 이 평화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성령의 임재를 통한 평화의 나라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메시아의 왕국 평화의 왕국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졌고 또 그러한 과정 가운데 그것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11장의 이 평화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역사적인 현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에 비해서 어떠한 외교적인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더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힘이 생기자 교만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완악한 마음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 9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말씀을 찾지는 않겠지만 이들이 힘이 생기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완악함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경고의 말씀 또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먼저는 누구의 잘못이냐면 지도자들의 잘못입니다. 지도자들이 백성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도 핑계할 수 없는 것이 그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나 백성이나 서로를 핑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들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 갚아주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말씀, 평화의 말씀, 사랑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하시기도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경고의 말씀, 진노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또 남유다를 또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아수르를 사용합니다. 아수르라는 제국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은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 속에도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조를 구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최고의 강대국이고 눈에 보이는 힘인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남유다가 내가 살 길이라고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앞에 강력한 힘을 가진 아수르를 자신들의 구원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 역시 자신들이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한 것인데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자신의 그 교만함, 자신의 욕심을 더해가지고 허다한 나라들을 파괴하고 멸망시키려는 그 죄를 더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하스가 그토록 의지했던 아수르, 자신들의 힘을 믿고 교만했던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사야 10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25절에 보면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남유다를 향한 그 진노는 그치겠지만 아수르를 향한 그 진노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을 남유다가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이제 지켜보는 남유다와 똑같은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십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냐는 거예요.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벌하시고 또 동시에 그 아수르가 멸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의 헛된 권력, 세상의 강대한 그 권력이 헛되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환난을 통과한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좀 표현이 그렇지만 쓸모없는 정말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나라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유능한 인재들을 싹 데려가는 거예요. 자신들의 나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권력자들, 또 많이 공부한 사람들의 그 자녀들,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싹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포로로 잡아가서 포로로 대우하며 어떤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잘 것을 주기에는 너무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제 말씀하시냐면 그들 스스로도 자기가 자기를 봐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봐도 그렇고 자신들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에 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철저히 깨달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10장 20절에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그랬어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과정 가운데는 아픔도 있죠. 나를 데려가기만 하면, 나를 불러 주기만 하면 내가 아수르를 향해서, 나중에 바벨론을 향해서 충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그들을 데려가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애굽으로도 이제 피난을 갑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도 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애굽으로 피난을 가는데, 애굽으로 피난 갈 때 데려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또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 좀 돈 있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남유다에, 팔레스타인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구루터기라고 합니다. 구루터기. 성경을 보면 구루터기라는 거예요. 이 구루터기가 표현이 좋아서 구루터기지, 우리 교회 앞에도 보면은 주차장 바로 옆에 나무를 잘랐는데, 이 나무를 잎둥을 갖다가 완전히 잘라내야 되는데, 이 구루터기는 정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 기계를 가져다가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남겨놨어요. 아무런 쓸모없고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저거 어떻게 잘라내야 되나, 그러한 생각을 제가 그것을 볼 때마다 합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구루터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거예요. 그 한 싹이 나면서 그것이 결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이에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오 그랬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납니다. 누구를 얘기해요? 다윗을 얘기해요. 사무엘이 그 다윗의 집안, 이새의 집안을 찾아가서 이야기했을 때에, 여러분 다윗을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안 보여줘요. 왜냐하면 그 형제들도 그 아버지도 다윗은 아닐 것이다. 우리 집안에서 누군가가 나온다면 적어도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아니다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너무나 많아가지고, 말이 다윗의 자손이지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는 정확하게 누가 누구인지를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힘도 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예언이 11장에 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 남유다 다윗의 왕조가 아직 멸망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역사적인 그런 상황들을 살펴보면 왕은 있지만 나라는 있지만 아수르가 침략해가지고 좋은 것들 다 뺏어가고 땅도 막 많이 뺏기고 인재들도 다 뺏기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거대한 나무 도끼에 의해서 잘려나간 그냥 구루터기만 남은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처참한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려한 왕궁, 화려한 집, 어떠한 권력, 군사 동맹이 아니라 몰락하고 배반당하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구루터기와 같은 이새의 다윗의 집안이지만, 다윗의 집안이지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한 싹, 한 가지를 다시 내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눈에는 한없이 가날펴 보이고, 세상의 눈에 보면은 정말 상대할 가치도, 그 다음에 주의할 필요도 없는 그러한 가지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을 건설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가능합니까? 어떻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11장 2절이에요. 그에 의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그에 의해 여호와의 영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도전이 되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 결국적으로 이 주님의 영이 성령이 임해서 세워지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냐? 어떤 아수르 제국처럼 나중에 바벨론처럼 어떤 권력, 힘, 폭력에 의해서 다스리는 어떠한 정치적인 어떠한 수단에 의해서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오늘 우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떠한 의미냐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열심히 어떤 반대를 합니다. 우리 시민권 시험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시민의 의무가 뭡니까? 투표잖아요. 투표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우리가 힘을 할 수 있는 대로 내는데 그 힘을 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떠한 세상의 권력보다 내가 더 세다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결실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분명하게 이 한 싹이 나가서 결실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결실이 그리고 그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기준이 뭐예요? 성령은 그들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세상의 권력자들이 있는데 세상의 군사적인 힘이 있는데 세상적인 힘, 권력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천되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으로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결과는 같으니까. 근데 절대로 같은 것은 아니죠. 어떤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어떤 자신들의 힘을 유지해서 정의를 이야기하고 어떠한 국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펴보면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의 어떠한 신념, 자신들의 어떤 권력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동일하게 우리도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기준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하실 때 남유다를 멸하실 때 고아와 과부를 멸시하고 재판이 바르게 이르지 아니한 것, 바르게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신단 말이에요. 세상도 재판을 바르게 하려고 합니다. 세상도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빼앗으려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완전히 무시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는 죄가 함께 공존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마치 죄를 막 포장해가지고 그 죄와 하나님의 나라 죄와 공의가 함께 있는 것을 평화인 것처럼 하고 자꾸 그런 것을 강요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역사의 속에서 경험했어요. 공산주의, 뭐 요즘은 또 사회주의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공산주의가 다 우리가 평등하게 잘 살자고 했는데 결국 그들이 드러낸, 보여준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역시 그것도 소수의 권력자가 자신들의 그 어떠한 평안함을 위해서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말은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도 어떠한 뭐 사회주의 비슷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회주의가 정말 포장된 것이 정말 좋아요? 지금 뭐 우리가 완전히 결과가 드러나진 않았지만 시애틀이 제가 보니까 상당히 좀 많이 심각한 것 같던데요. 그런데 여전히 그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잘 되고 있는데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이 구조가 문제다. 시스템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또 뭐 선거에 나오는 분들은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경찰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말도 하더라고요. 경찰에 의해서 이런 폭력적인 것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을 없애겠대요. 우리 시애틀에, 시애틀만 그렇습니까? 우리 시카고에서도 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전임 시장 때. 결국 그래서 우리 시카고가 평안해졌습니까? 뭐 지금 뉴욕도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참 그리스도인들이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것,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한데 그 정의와 공의가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입에 말씀, 막대기, 몽둥이라는 표현이 아수르와 같은 몽둥이도 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울려 퍼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며 애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성령의 그 임재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시작되었고 오늘 우리들도 이곳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뭐예요? 아수왕처럼 말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은 세상의 권력자가, 세상의 힘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 성령의 말씀에 성령께서 주신 마음대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때에 이 세상에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하나님의 나라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임하시면 원수들끼리,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적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공존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사야 11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원수라고 했던 존재가, 여러분, 내가 일이에요.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내가 표범이에요. 그게 죄는 아니에요. 내가 사자예요. 내가 독사예요. 그게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어린 약에는 이리가, 표범이, 송아지에게는 사자가 분명히 두려운 원수고 적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 원수들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함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의 세계에서는 양육강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힘 있는 자가 다 먹는 거예요. 힘 있는 동물이 약한 짐승을 다 잡아먹는 겁니다. 이게 양육강식의 세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제 그런 모든 질서가, 양육강식의 질서가 깨진다는 거예요.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죠. 하지만 사실이기도 하고 우리가 원수이고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천되는 곳에 있으면 진실로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힘 있는 자들의 솔직히 책임이 많죠. 그들이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더 움켜쥐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욕심, 어떤 강팍한 마음, 그러한 것들을 다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뭐 솔직히 피해의식도 있고 어떤 현실적인 어떤 시스템을 막 원망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고 또 이제 그들이 힘 있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 때 함께 붙잡을 수 있는 그 마음에 그 용서하는 마음, 평화의 마음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성령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에 다른 마음이 다른 표현인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우리 시카고 아인 연합 장로교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해요. 그렇다면은 우리 모두가 내 생각도 있고 어떤 내 아이디어도 있고 내 자존심도 있고 내 서운함도 있겠죠. 내 어떤 자부심도 있겠죠. 내 자랑할 것도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에 새로운 의미의 진짜 평화, 평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그냥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러한 것들이 공허한 소리예요, 솔직히. 하지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성령의 임재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말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은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지만 말씀의 능력은 솔직히 말로 배우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깨닫게 하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아무리 공부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식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 비밀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진짜 공작, 뭐 농작,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함께하시면 그 비밀을 깨닫게 되면 그 비밀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되었음을 알고 고백하게 하고 그 십자가를 그 믿는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주어졌으니까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한다면 이겁니다. 남유다 다윗의 왕조는 지금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냥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구루터기와 같이 변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장할 것, 자랑할 것, 의지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의 출발, 그들의 근원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치 뉴스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화만 납니다, 솔직히. 그래서 아예 요새 신문을 볼 때는 정치적인 건 일부러 안 봐요. 피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찾아보려고 하면은 다 자극적인 것밖에 없어요. 그나마 속보라고 했는데 뭐 미국 뉴스에는 속보라는 말은 나오지 않는데 이란과 뭐 60일인가 뭐 얼마 더 평화 뭐 협정 맺어가지고 전쟁을 휴전을 하기로 했다는 말이 뭐 나오긴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막 싸우고 뭐 그런 것밖에 없어요. 지금 뭐 LA도 뭐 지금 뭐 아주 위험한 상황이 있다는 것, 화학 물질이 지금 폭발할 수도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주변에 있는 보니까 LA 한복판이 더구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참 두렵고 위험하고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걱정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 지금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확인하게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데 열심히 살아가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소망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시카고 한인 장로교회를 이 시카고에 허락하셨는데, 저희들 많이 연약합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고 우리 당연들도 그렇고 우리 정말 뭐 뛰어납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딱 설교하기 전에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딱 보면서 그것을 느꼈어요. 오늘 성가대의 찬양 어떠셨어요? 아주 참 좋았습니다. 우리 박정일 집사님이 손주들을 데리고 아주 화려하게 연주를 잘했어요. 그런데 쟤네들 하나하나를 살짝에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독주할 수 있는 실력은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엄마가 얼마나 연습을 열심히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가대와 함께 하모니를 이루니까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가 가진 어떠한 재능, 가진 능력을 가지고 순종하며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카고 한인 합장로교회를 통해서도 이런 아름다운 하모니, 하나님의 찬양을 정말 들으시고 들려질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